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26일 수요일 언뜻 본 천국.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는 초대를 받는다. 예수님은 사도에게 하늘 성소의 열린 문을 통해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장면들을 보라고 권하셨다. 우리도 요한과 함께 그 열린 문을 통해 구원의 영원한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결정되고 있는 송사의 증인이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근본적인 논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요한계시록 4장 2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것과 다니엘 7장의 심판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늘 보좌실의 장면이다. 성부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에 둘러싸여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천둥과 번개가 있다.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은 것을 본다. 이 24장로는 누구인가? 고대 이스라엘에는 레위족 제사장 제도의 24반열이 있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는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한다. 이 24명의 장로들은 아마도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기뻐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을 대표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마주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과 하늘 왕족의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본다. 보좌 주위에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 곧 온 하늘이 노래하기 시작하여 점점 높아지는 찬양의 소리가 더욱 고조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 교훈입니다. 보좌 주변에 앉은 24장로는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을 대표한다. 그날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의 찬양이 온 천지에 가득할 것이다. 묵상.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매일의 삶을 그 말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적용.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에서 나타난 영광과 찬양을 마음 가운데 자주 묵상하는 유익을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 법정의 심판 광경.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한다. 각시대 대쟁투 480. 주님, 온 하늘과 만민들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 귀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 놓아 불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픔은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어떠셨습니까? 안식일 아침에 일찍부터 챙기지 않아도 되고 좀 더 늦잠도 잘 수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고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오지 못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만 눈길이 교회로 향하고 다른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립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다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마땅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어야 하고 하늘 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져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해가 넘어가는 바벨론 여러 강변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다 되어 가는데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그럴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설교해 줄 사람도 없는 그곳 바벨론. 그래서 그들은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고향에 들고 온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더 이상 수금을 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바벨론, 이 세상이 좋아서 그들의 수금을 켜고 즐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금을 바벨론의 어느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사람들을 가리켜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들이다. 저 사람들은 분명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들인 것이 분명하다 하고 수군거린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견이 분명하다는 손가락질도 때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 입에서 수금을 켜고 노래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겁게 놀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냥 타협하면 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저항합니까?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도를 잊을지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바벨론에서 외로움과 고난으로 살아가는데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금을 타는 오른손을 내려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몸이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바벨론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기회도 많고 즐거움도 많은 땅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도 기회와 즐거움이 무궁무진한 땅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먹고 살만한 땅, 즐기면서 한 평생을 보내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땅입니다. 재물, 명예, 핸드폰,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즐기고 놀 수 있는 것이 널려있는 땅이 이곳입니다. 하지만 비록 포로로 잡혀온 몸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인 시온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도 결코 이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이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며 하늘 시온성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말뚝을 박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말뚝 박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분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은 여행 중에 잠시 머물러 씻고 잠자는 여인숙에 불과한 곳입니다.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말뚝박고 살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벨론 강변에 앉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이 세워진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벨론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인 고렛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2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며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70년이 마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보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70년경에 죽었습니다. 바벨론이 기원전 538년에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해에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을 538년에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멸망시키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 2년 후에 고레스가 드디어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대단한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남자들, 특별히 권력자들이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훗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감동을 받자 한 말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업무에 바빠서 거의 한 달 동안 왕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업무에 시달려 보좌에 앉아있는데 문 앞에 에스더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3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허락의 뜻으로 금호를 내어밀었습니다. 왕이 왜 금호를 내어밀었는가?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감동을 먹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지상 최고의 나라였으니 영토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남아이런 중천금인데 그 나라의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들이 감동을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6절 7절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다른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여기 미친 사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는데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날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살로메는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한창 꽃피던 나이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살로메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이미 술에 취한 헤롯이 꿋뻑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속이 넘친 헤롯 왕이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1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 헤롯은 전후에 생각 없이 자기 나라의 위인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줄 어떤 과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원하든지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살로메의 춤에 감동 먹은 헤롯이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엄마에 가서 묻지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침례의 왕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헤롯이 감옥에 갇혀있던 침례의 왕의 목을 베어다가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하루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 우리로 말하면 여관에 노부부가 방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도시에 큰 행사가 있어서 호텔마다 총안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하던 종업원이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도 객실이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늦추한 저의 방이라도 드릴 테니 쉬어 가십시오. 그러게 그날 밤을 보낸 노부부가 뉴욕으로 돌아가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를 우리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초청합니다. 비록 늦추한 종업원의 방이었지만 그의 친절에 감동을 받은 당시 19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회장이었던 혼제이콥 아스더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동을 먹으면 객기도 부리고 친절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을 잃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먹은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렛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석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들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드살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2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2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 다 가지고 왔더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시온을 그리워하며 날이면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쏟았는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참고 또 참아왔는데 드디어 마음 놓고 고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포로 석방령을 내리고 창고를 열어 약탈한 물건을 다 꺼내준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고레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떤 계기로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실마리를 우리는 성경과 연회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556쪽에도 보면 바벨론이 함락된 지 약 2년 이내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하였고 고레스의 통치 원년은 최초의 히브리인 무리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저희 본향인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지 70년이 차는 중요한 해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고마던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선견 지명에 능력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들이 바사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레스가 다니엘과 만났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만났을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 고레스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 고레스가 2년 후에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레스의 마음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감동받을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포로 석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경비도 모두 왕실에서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받은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의 감동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 선한 이웃,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위험. 부모들은 먼저 자녀와 의논하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죄를 알려준 후에 그들이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못한 자녀에 대한 동정과 슬픔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녀가 그 징계로 그대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성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대들의 불만을 터뜨리기 위해서 벌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곧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데 실패하고 학교 교육도 등한히 했다. 그 어느 것이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활동적이므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거나 공부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들은 악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녀를 무식한 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죄가 된다. 부모는 유익하고 흥미있는 책들을 자녀에게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육체 노동을 위한 시간과 공부와 독서에 몰두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향상시켜주고 그들의 정신적 기능을 개발시켜주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개발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마음은 일반적으로 저열하고 유격적이고 타락해진다. 사탄은 자신의 기회를 포착하여 게으른 마음을 교육시킨다. 부모여, 기록하는 천사들은 그대가 자녀에게 하는 조급하고 까다로운 모든 말들을 기록한다. 그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하지 못한 것, 죄가 심히 흉악하다는 것과 죄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려주지 못한 모든 사실이 그대들의 이름 곁에 기록된다. 자녀 앞에서 부주의하게 혹은 농담처럼 생각 없이 한 모든 말, 순결하고 고상하지 못한 모든 말을 기록하는 천사는 그대들의 그리스도인 품성에 있는 하나의 오점으로 표시한다. 그대의 선악간의 행위가 모두 기록된다. 부모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면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말과 얼굴의 표정까지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음성이 흥분과 분노로 날카로워지거나 격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녀에게 결정적인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자녀는 옳은 일을 하고 싶고 부모와 보호자에게 양순하고 친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로부터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들은 훌륭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칙이 신앙으로 강화되고 생애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치고 자녀가 마음대로 교육을 받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젊은이가 장차 언젠가 선이 승리하고 악이 그 영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선과 악을 무분별하게 배우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악은 선보다 더욱 신속하게 자라난다. 그들이 습득한 악이 여러 해 후에 지워질 수는 있지만 누가 이런 모험을 하겠는가? 시간은 짧다. 후에 잡초를 뽑아내는 것보다 깨끗하고 좋은 씨를 자녀의 마음속에 뿌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 주변의 영향이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자녀가 스스로 동료를 택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택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그대가 자녀에 대하여 가져야 할 관심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주겠는가? 그들이 부모가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관심과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녀는 재질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부모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좋지 못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쾌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그들은 부모가 그들의 경험 없는 시절에 엄격하게 지켜주고 성실하게 보살펴 준 데 대하여 감사할 것이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8살 혹은 10살 혹은 12살 된 자녀들은 개인적 신앙에 관한 문제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자녀가 충분한 나이가 된 미래의 어느 때에 회개하고 진리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말로써 그들을 가르치지 말라. 올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매우 어린아이도 죄인으로서의 그들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요함은 요한계시록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은 각각의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를 마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듣고 안 듣고는 나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듣기 싫어 귀를 막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이 기별을 듣고 싶으면 귀를 열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 첫 번째 씨앗으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길가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곧바로 새가 날아와 주워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의 부모님을 따라 논과 밭에 나가서 꾀로운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일일이 손으로 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에게 쟁기를 지워 고랑을 내고 가면 저희 어머니와 자식들은 뒤를 따라가며 흙덩이를 깨뜨리고 거름을 뿌리며 보리나 다른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 작업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낮에까지 계속되었는데 때로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에서 난 것은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날 말입니다. 학교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논에서 울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일을 하던 그 기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논과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꽤 많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사람들 발에 밟히거나 날아다니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씨앗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작하며 읽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런데요, 같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태는 새들이 주워 먹었다고 했고 마가는 사탄이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또요, 동일한 비유를 놓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는 기록하기를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새들, 사탄, 마귀 모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길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길가는 사람이나 짐승들이 수없이 지나다녀 반들반들하고 딱딱한 땅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들이 수없이 지나다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굳어져도 심각하게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쟁기질을 해도 괭이나 삽을 들이대도 갈아 엎어지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그 즉시 새들, 사탄, 마귀가 와서 곧바로 주워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바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새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렇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지요. 그 존 버넌도 한때는 신앙이 매우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긴 했지만 신앙생활에 흥미도 없었고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라지와 같은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는 오지만 의무감이 오기도 하고 말씀 시간에는 핸드폰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비단 청소년뿐만은 아닙니다. 어른들 가운데에도 영적인 회심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 버넌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존 버넌이 오늘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길가에 뿌리워진 씨앗과 같다는 것을 존 버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존 버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참된 신앙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존 버넌은 그의 일생의 대작인 철로역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모양의 씨앗으로 던져지고 있습니까? 혹시 길가에 씨앗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존 버넌처럼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